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8일 평화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가 있음을 말해왔다며 여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한다며 봉쇄 조치 등 중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중국은 전역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의 거리와 수십 여 개 대학 교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전례 없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방역 반대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가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구타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7일 성명을 통해 상하이 시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돼 수갑을 찬 우리 언론인 에드 로렌스에 대한 처우를 극도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석방되기 몇 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면서 체포된 동안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하고 발로 차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무부는 BBC 기자가 언론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었다며 BBC의 성명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가나에 2대3으로 졌습니다. 28일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전반 24분 한국이 가나에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이후 전반 34분 가나가 또 한 골을 넣으며 전반전은 가나의 주도로 끝났습니다. 후반전 한국 조규성 선수가 경기 58분과 61분 두 골을 연달아 넣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나 선수가 다시 골을 넣으면서 3대2로 가나가 승리했습니다. 지난 24일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긴 한국은 이로써 1무 1패가 됐습니다.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려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무조건 승리한 뒤 같은 조 다른 팀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제재하면서 금지했던 미 정유사 쉐브런의 석유 채굴을 임시로 허용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26일 쉐브런 사에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임시 허가권을 발급했습니다.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과 야권이 인도주의 회담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두로 정권과 야권이 해외에 동결된 정부 자금을 인도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는 베네수엘라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행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야권은 지난 2018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마두로 정권을 부인하며 이중정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 기반의 제재를 완화하는 미국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허가 조처는 이 베네수엘라 최대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가 쉐브런사의 원유 판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27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역내 군사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이날 26쪽 분량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고 중국과 일정 부분 협력하는 한편 중국의 커지는 파괴력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을 점점 더 파괴적인 세계 강대국으로 묘사하며 캐나다의 접근법은 현재 중국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에 의해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의견 충돌이 있는 영역에서 우리는 중국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외교가 힘이라고 생각하기에 외교에 관여할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확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중국과 협력할 매우 투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은 50번 이상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국영기업과 외국기관의 투자가 주요 광산 공급망을 포함한 국가안보를 위협할 때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법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내 해군을 증강하고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과 강압적인 행동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군사적 관여와 정보기관의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오늘은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시는 것은 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1.5에서 1.8리터면 충분합니다라는 일본과 미국, 영국, 중국 등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참여한 공동 연구 내용 주목해 보겠습니다. 23개 나라에 사는 생후 8일에서 96살 사이에 5,600여 명이 연구에 참여했고요.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그 결과가 실렸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하루 물 권장 섭취량 2리터는 몸에 필요한 수분의 50% 정도가 음식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이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체내 에너지 소비량이 물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마셔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확인했는데요. 20살에서 35살 사이의 남자는 하루 평균 4.2리터의 물을 마셔야 체내 물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졌지만 같은 나이대 여자는 2.3리터면 충분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줄어서 90대라면 남성과 여성 모두 하루 2.4에서 2.5리터면 충분했습니다. 신생아는 몸속의 수분이 약 28% 정도로 비율이 제일 높았고요. 운동하는 사람, 수유 중인 임산부도 일반인보다는 물을 더 마셔야 체내 물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 영국 일간 가디언이 소개한 영국 에버딘 대학의 존 스피크만 박사의 말이 시선을 끕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했는데요. 세계 인구 3명 가운데 1명인 22억 명이 지금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해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국의 성인 4천만 명이 필요하지 않은 0.5리터씩의 물을 더 많이 마신다면 매일 2천만 리터의 식수를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에서는 한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미한수교 140년 기념 특별 전시회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2도고요. 구름이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봅니다. 11월 29일 화요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은 새벽까지 비 내립니다. 평안남도 양덕, 자강도 강계와 중강, 삼지연 지역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함경북도 김책 지역으로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고요. 황해도 강원도 지역에 비가 많습니다. 또 적설량은 5에서 10cm 정도를 예보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1도 사이고요. 낮 최고 기온 영하 9도에 머무는 곳이 있고 또 15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1.5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최저 기온, 최고 기온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1도, 낮 최고도 2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영하 5도까지 떨어지고요. 낮에는 영상 2도입니다. 개성은 아침 5도, 낮에는 6도, 함흥 4도에서 13도 사이, 원산은 8도에서 13도, 청진 3도에서 7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요. 영상 3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내 주요 도시 곳곳에서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 타이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민진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러자 차이잉원 총통이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의 22% 수준까지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국 도시 곳곳에서 큰 시위가 있었다고요?
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수도 베이징과 제2도시 상하이, 또 남부 대도시 광저우 등 곳곳에서 이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상하이에서는 현장에 있던 영국 BBC 방송 기자가 또 공안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 거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번 시위는 이 중국 서북단의 신장 우르무치의 이 한 아파트에서 난 화재 사건이 사단이었습니다.
네.
우르무치 자치구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난 8월부터 이 대부분 지역이 봉쇄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에 이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당국의 이 봉쇄 때문에 이 제때 불을 진화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그런 비판이 이 SNS상에 급속하게 퍼져나갔는데요. 그러자 26일 우르무치를 시작으로 이 상하이와 베이징 등 여러 지역으로 항의 시위가 빠르게 확산했고 또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대학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예. 자, 지금 중국은 뭐 3년 가까이 초강력 코로나 방역 조처가 지금 적용돼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단 한 명의 코로나 감염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감염자가 나온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이 고강도 조처를 적용했는데요. 이번 시위는 이런 초고강도 조치에 지친 주민들 불만이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시위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SNS에 이 시위 현장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는데요. 상당히 격했습니다. 이 우르무치 지역에서는 성난 시민들이 간이 버스 정류장을 부수고 공항과 맞서는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고요. 이 상하이시에서는 이 시진핑 주석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 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시민은 아무 구호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를 들고 또 거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백지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이게 당국 검열에 저항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백지 시위는 지난 2020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이 대규모 시위가 났을 때에도 등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SNS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들은 속속 삭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다른 영상들이 올라와서 현지 상황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네, 통제하는 경찰과도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까?
네, 곳곳에서 이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 폭언이나 몸싸움 그리고 구타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 사람이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많이 체포됐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상하이시에서 27일 밤에 현장을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이 에드 로런스 기자가 공항을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SNS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요, 중국 공안 여러 명이 이 수갑을 채운 로런스 기자를 거칠게 질질 끌고 가는데요, 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 로런스 기자를 풀어주라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로런스 기자는 지금 풀려났습니까?
네, BBC 설명으로는 로런스 기자가 몇 시간 동안 잡혀 있다가 풀려났다고 알려졌습니다. BBC가 또 이제 붙잡혀 있는 동안 공안들이 이 로런스 기자를 손과 발로 때렸다면서 이 로런스 기자가 승인받은 언론인으로 현지에서 일하던 중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27일 밤에 자살기자가 공안에 붙잡혔다가 90분 만에 풀려났다고 보도하게 됐습니다.
자, 중국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정례 회견에서 이번 시위나 시위대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이 전체 인민의 협력과 지지 속에서 반드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자오 대변인이 BBC 기자 연행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네,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로런스 기자가 기자 신문을 밝히지도 않았고 이 기자증도 자발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외신 취재진은 중국에 있는 동안엔 이 중국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주말이 지난 월요일 28일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날 아침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새로운 이 시위 조짐은 없었습니다. 상하이의 경우엔 공안들이 2인 1조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이 경찰차와 오토바이들이 수시로 거리를 순찰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이 현지 직원 말을 인용해서 일부 상점과 카페에는 문을 닫으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론을 이번에는 타이완으로 가겠습니다. 타이완 전국에 아주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군요.
네, 25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이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이 민진당이 참패하고 제1야당인 국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 타이완 정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차이잉원 총통이 이번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자, 선거 결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네, 모두 21개 현과 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였는데요. 민진당 후보들이 겨우 5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국민당이 13곳에서 이겼고요. 무소속 후보가 2곳, 그리고 또 다른 야당인 민중당 후보가 1곳에서 당선됐습니다. 한편 이 남은 한 곳은 후보자 한 명의 유고로 다음 달 별도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자, 이번에 지방 선거가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타이완이 오는 2024년에 이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선거가 이 집권당과 차이 총통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패로 내후년 총통 선거에서 이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민진당 앞에는 어려운 길이 놓였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지난 1986년 이 민진당 창당 이래 이 최악의 성적이라는 것도 참 뼈아픈 사실입니다.
예. 자, 민진당이 이렇게 참패한 요인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네, AP나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전문가들 분석을 인용해서 민진당이 내세웠던 이 반중국 안보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이 중국 위협에 맞서서 민심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대응이나 이 경제 등 민생 문제에 묻혀서 이런 전략이 실패했다는 분석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 이 중간 선거에서 볼 수 있는 이 집권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제1야당인 국민당 크게 선전했죠?
네. 지난 두 차례 총통 선거에서 연패한 국민당이 이번 승리로 2024년 또 선거에서 이 정권 탈환 동력을 얻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음 선거를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국민당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크게 이겼는데요. 하지만 이 총통선거에서 차이 총통이 재선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타이완 초대 총통이었던 이 장제스의 증손자인 장 안완 후보가 이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차이 총통이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났네요.
네, 선거 다음 날인 26일 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겸허히 결과를 수용하고 타이완인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차이 총통의 당 주석직 사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당 안에서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서 민진당이 정권을 계속 유지해 보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차이 총통이 2020년 5월에 집권 2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산연임 금지 조항이 있어서 이 총통 선거에 다시 나설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 총통은 26일 당원들에게 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는데요. 하지만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일각의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진당의 차기 주석으로는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네, 타이완 매체들은 이 민진당 주석 후보로 전 입법원장인 수자취안 타이완 일본 관계협의회 회장, 또 정원창 타오위안 시장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차이 총통이 주석 대행으로 천치마이 가오슝 시장을 낙점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천치마이 시장이 이 차기 주석 선거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일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방 예산, 그러니까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했다고요?
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28일 기시다 총리 그리고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을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기시다 총리가 2027 회계연도 방위비를 일본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까지 증액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방위비가 GDP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2022 회계연도 방위비가 약 400억 달러인데요. 이게 일본 GDP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 GDP의 2% 수준까지 올리면 방위비가 앞으로 80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네.
이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를 GDP의 어느 수준까지 책정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의 방위비가 상당 기간은 이 GDP의 1% 수준을 쭉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키 다케오 총리 시절인 지난 1976년 이래 지금까지 일본 방위비가 일반적으로 1% 안팎으로 책정돼 왔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 정부는 이 점증하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서 이 방위비를 실질적으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고요. 또 집권 자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북대서양조약 끼고 나토 회원국들이 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 방위비를 GDP 2%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저 그렇네요. 일본이 최근에 이 방위 능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네, 관련 부처와 이 자문위원회가 해당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반격 능력 강화가 전력 강화 방안의 핵심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격 능력이라면 일본을 공격하는 적 미사일 기지나 여타 목표물들을 공격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이 대폭 증액될 방위비에서 이런 반격 능력 획득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관련 보도를 보니까요. 일본이 반격 능력 확충을 위해서 특히 미사일 전력 쪽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고 미국산 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몇몇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소형 위성 50기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예, 위성이 그렇게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자산인가 보군요?
네, 위성을 써서 이 반격할 목표물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를 위해서 광학위성이나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한 위성 두 가지가 사용될 예정이라면서 이 위성들이 오는 2024 회계연도에 처음 발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력 강화하려면 돈이 들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 걸까요?
네, 기시다 총리가 올해 말까지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27 회계연도까지 임시로 정부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허용할 뜻도 밝혔다는데요. 동시에 세입과 세출 개혁 등을 통해서 이 재정 자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내각에 요청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우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차기 의회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백지 수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도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 매출이 9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권위 있는 영어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선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공화당의 하원 중진 의원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제공하는 지원에 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마이클 맥컬 의원과 그리고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마이크 터너 의원이 27일 ABC 방송의 주말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책임 있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차기 하원에서 각각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공화당이 어떤 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원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맥컬 의원과 터너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백지 수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네. 이 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공화당 내에서요,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해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긴 한데요. 맥컬 의원은 하지만 양당 대다수 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더 많은 감독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감을 직무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백지 수표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미국 지원금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더 책임감 있게 들여보겠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는데요. 맥컬 의원은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싸움을 도우려는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이어서 우리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터너 의원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터너 의원은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80억 달러를 보내기 위해 4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민주당 예산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의원과 맥컬 의원 모두 지난 5월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지지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 예산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하긴 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미국 납세자들 부담이 더 가중된다면서 이에 끝까지 반대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의원의 인터뷰가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지난 8일에 있었던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하원 대다수당을 탈환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두 중진 의원의 인터뷰가 진행된 겁니다.
자, 인터뷰에서도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맥컬 의원은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가 차기 의회에서 하원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이 바뀌면 새로운 다수당 지도부가 하원을 이끌게 되는데요. 공화당은 지난 15일 메카시 대표를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네,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요. 메카시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뭐 선출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근데요, 공화당 내 분위기를 볼 때 이것을 꼭 당연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메카시 의원이 현재 당내 강경 보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원의장 본회의 투표는요, 내년 1월 3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본회의 투표에서 하원의장에 선출되려면은 하원의석 과반인 218표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22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4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미 메카시 의원을 반대하겠다고 이렇게 공언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과반의 지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후보자가 과반수를 얻을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게 됩니다. 또 끝까지 메카시 후보가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또 다른 후보를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맥컬 의원은 하지만 케빈 메카시 의원은 내가 본 그 어떤 후보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왔다면서 과반표를 확보할 것이라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컬 의원은 무엇보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유통 분석 업체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25일 블랙프라이데이 하루 동안에 미국인들의 온라인 쇼핑 구매액이 9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9억 만 달러에서 2.3%가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블랙프라이데이 중에 최대 매출 규모를 보인 겁니다.
예, 하루 만에 91억 2천만 달러요. 와, 지금 미국이 뭐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매출이 이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도비는요, 당초 올해 온라인 쇼핑의 매출을 전년보다 1%가 늘어난 90억 달러로 예상했었는데요. 이 예상을 뛰어넘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
어떻게 온라인 매출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네, 소비자들이 실제 매장에 나가서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커진 것이 첫 번째 이유로 분석됩니다.
네.
어도비 측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쇼핑하는 편리함 덕에 전자상거래 수요가 여전히 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높은 할인율입니다. 올해는 10월부터 많은 소매업체가 이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을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조기 할인 행사 실적은 썩 좋진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블랙프라이데이에 가격 할인이 더 클 것으로 보고 계속 기다려왔기 때문인데요. 고객관리업체인 세일즈포스에 따르면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평균 할인율은 3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28%였던 것과 비교하면 할인율이 더 높아진 건데요. 이 높은 물가로 시름하던 소비자들이 대대적인 할인율 덕에 전자제품과 장난감 그리고 미용제품 등의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온라인 쇼핑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이용할 수도 있고요. 뭐 가장 쉽게는 뭐 손전화도 이용할 수 있고요.
네, 특히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도비 분석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이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전년도에 44%와 비교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온라인 판매는 이렇게 늘었고 그러면 현장의 그 매장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장 내 쇼핑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제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다시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아침에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매장 방문이 예상보단 적긴 했지만 이 오프라인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센서매틱 솔루션스는 블랙프라이데이 매장 방문 고객이 지난해보다 2.9% 더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뭐 추수감사절 당일도 쇼핑을 많이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 이 온라인 쇼핑 매출액도 5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겁니다. 또 전년도에 비해서는 2.9%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쇼핑 대목이요? 블랙프라이데이 하루에 끝나지 않는 거죠?
네. 블랙프라이데이를 거쳐서요. 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 미국인들의 온라인 쇼핑이 이어질 것으로 어도비는 예상했습니다. 이 블랙프라이데이 다음 날인 토요일에 45억 달러 그리고 일요일에는 약 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서 가장 큰 온라인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 28일 사이버 먼데이에는요. 온라인 쇼핑 금액이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1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를 대표하는 영어 단어가 선정됐다는 소식이죠?
네, 미국의 권위 있는 영어 사전이죠. 바로 메리엄 웹스터가 28일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유명한 사전은 올해의 단어 선정을 보통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통산 메리엄 웹스터가 올해의 단어를 선정할 때는요, 뭔가 이를 대표하는 아주 압도적인 일이 선행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지난 2년 동안은 이와 관련된 것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는데요. 그래서 지난 2020년에는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이 그리고 네. 지난 2021년에는요, 백신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의 단어가 된 이 가스라이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선 사례처럼 이를 대표할 만한 아주 그런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해당 단어에 대한 검색량이 폭증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 측에 따르면요, 가스라이팅에 대한 검색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무려 1700%나 넘게 늘었습니다. 네, 피터 소콜로스키 메리엄 웹스터 편집장은 28일에 가스라이팅은 특히 지난 4년 동안 검색 건수가 엄청난 속도로 상승한 단어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다면서 1년 내내 매일 자주 검색되는 단어가 바로 가스라이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가스라이팅. 이게 뭔지 좀 자세하게 보죠. 먼저 어떤 뜻입니까?
네, 먼저 메리엄 웹스터 사전 정의에 따르면요. 이 가스라이팅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조작으로 희생자가 자기 생각이나 현실에 대한 인식 혹은 기억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고 이를 통해서 혼란을 유발하거나 자신감이나 자존감, 감정이나 정신적 안정성을 결여시키며 가해자에 대한 의존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사전에 나온 정의는 좀 어려운데요. 좀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인가요?
네, 좀 쉽게 풀어 설명해보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황 등을 심각하게 우두어는 행위나 관행을 뜻하는 건데요.
예?
이 상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판단력을 잃게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고.
이 가스라이팅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요. 주로 연인 사이나 아니면 뭐 가족 혹은 친구 사이 등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친밀감을 이용한 정서적 학대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상황을 좀 들어볼까요?
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요. 먼저 밥을 먹는 상황에서 자녀가 음식을 흘렸을 때 예.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실수하니? 네가 하는 행동은 다 실수투성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두 차례 단발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이렇게 지적당할 경우에 자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나는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바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또 연인 사이에서요. 상대방에게 내가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게 좋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주입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도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 거야. 믿어.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런데 이 단어가 유래한 그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1938년 영국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이 쓴 연극 가스 등에서 유래했습니다.
네네.
이 극 중에 나오는 남편이요. 집안 가스 등을 어둡게 만들어 놓자 아내가 집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예.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다면서 아내가 잘못 본 것이라고 지적하자 아내는 결국 자신이 잘못 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의 계속된 조작으로 결국 아내는 계속해서 교묘하게 조종당하게 되는데요. 와. 바로 여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이 수교한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에서는 관련 기록물을 다룬 특별한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는데요.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140년 전에 갓을 쓰고 미국 땅을 찾은 조선의 외교 역사를 소개한 한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장으로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아, 네. 이 사진은 1883년 조선이 미국에 최초로 파견한 외교 사절단인 보빙사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왼쪽으로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치 해리포터 영화에서 나왔던 한 장면 같아요.
AI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임지훈 학예 연구사가 한 관람객에게 이 전시의 첫 시작인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다 중 보빙사 일행의 사진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한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때마침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미국 서관과 또 미국공사 왕복수록이 올해 5월 한국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이 두 점에는 최초로 미국 주재 외교 사절로 파견된 박정양 공사와 그 일행의 외교 활동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 두 점의 등록 문화재와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시 제목에 관한 이야기 국립고궁박물관 임지윤 학예 연구사에게 들어봅니다.
이 제목이 원래 초대 주미공사 관원으로 함께 파견이 되었던 이상재 서기관이라는 분께서 이제 노년에 1926년에 별공곤이라는 대중 잡지에 약간 이제 회고록처럼 쓰신 기사 타이틀이었습니다. 기사 타이틀에서 그 원문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 기사에서는 상투의 가수고 미국의 공사 같은 이야기라고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이 저희 이번 전시 주제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고 가장 적합하게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전시 제목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전시실로 들어서면 먼저 정면에 대형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프롤로그 영상으로 전시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갓을 쓰고 전통 복식을 갖춘 인물이 걸어가다가 점차 머리가 짧아지고 서양 복식을 갖춘 인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조선이 근대화되어가는 과정을 인물의 변화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전시가 시작되는 건데요. 이 전시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전시는 크게 이제 프롤로그, 1부, 2부, 에필로그로 네,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는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방문을 했던 외교 사절단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조미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그 이후에 초대 주미공사 관원이 파견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미공사 박정양과 공사관원 일행이 펼쳤던 이 초기 외교 활동을 살펴보는 자리로 전시 구조물과 또 그림 요소를 곳곳에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 자주외교를 향한 노력, 첫발을 내딛다가 저희 이번 전시 주제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 주미공사인 박정양이 처음 이제 임명이 돼서 파견되기까지 과정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한 거의 1년여가 되는 시간 동안 외교 활동을 이제 힘겹게 했던 그런 자주 외교를 펼쳤던 활동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대 시기의 자료다 보니까 사진 자료들이 좀 많긴 한데요. 초대 주미공사 관원 사진을 저희가 조금 관람객들께서 좀 더 생생하게 보실 수 있도록 AI 기반으로 사진을 복원해서 좀 인물 표정들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도록 연출을 했습니다.
전시에서는 각 주제에 따라 에피소드 형식으로 만든 만화 영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덕분에 관람객들은 이 전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관람객 박세리 씨와 이장웅 씨입니다.
여기 그때 파견 가셨던 분들이 미국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들 이 영상이랑 같이 있길래 보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형식인데 이렇게 해주니까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읽었던 건데 조선 의복이 미국 사람들 눈에는 그 남자 의복이어도 되게 알록달록해서 여자처럼 대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 시대 때 미국을 어떻게 가는지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배를 타고만 갔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동 경로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이 얼만큼 걸렸는지도 알 수 있고 수교가 140주년이나 된지도 몰랐어요. 그 사진 같은 것도 옛날 사진인데 약간 움직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유물은 수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 쓴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람객들이 당시 주미조선 공사관을 방문해서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연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전시 공간을 살펴보면 공사관의 핵심 공간이었던 정당과 접견실이었던 객당 내부를 토대로 연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임지윤 학예연구사입니다.
정당은 당시에 이제 집무실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테이블 위에 국가 등록 문화재 두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점 중에 오른쪽에 전시되어 있는 기록물이 미국 공사 왕복 수록이고 왼쪽에 전시되어 있는 기록물이 미국 서간입니다. 미국 공사왕복 수록은 이상재가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시 이제 각종 문서와 참고 정보를 정리했던 공모 자료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당시에 이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미국과 경인철도 설치를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철도 약장 초안이 실려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서간 같은 경우에는 이상재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것으로 사적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좀 힘들었던 생활이나 어려움 등을 토로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객당으로 꾸민 별도 공간에서는 관람객이 자주 외교를 펼치기 위해 고군분투한 박정량 공사 일행의 1년여간의 이야기를 벽난로 앞에서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게 꾸며놨고요. 공사관 도장을 직접 찍어보면서 공사관원의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이 책상과 의자는 당시 약간 그런 집무실에서 마치 내가 좀 외교 관원이 돼서 작업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성을 한 것이고, 특히 여기 보시면은 당시 이제 주미공사가 인장의 그 인면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서 그 인장을 직접 찍어보는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리플렛에 직접 찍어보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임지훈 학예연구사는 객당으로 꾸며진 공간을 소개하며 관람객들이 1888년 당시 조선의 자주외교와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던 박정량 공사 일행의 외교적 노력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요. 객당을 나오면 2부가 시작됩니다.
네, 2부 파트에서는 박정량이 조선으로 돌아간 이후에 제2대 주미공사 이양영부터 마지막 공사인 김융정 공사까지의 역대 주미공사에 대해 소개를 하고 두 번째 공사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곳입니다. 미국을 통해 근대 문물이 도입되었던 내용까지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음말 구역에는 미국 속의 한국 주미조선 공사관으로 현재 워싱턴 DC 로건 서클에 남아있는 두 번째 공사관의 모습을 이 영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워싱턴 DC에는 미한 외교 활동의 초기 근거지인 주미대한제국 공사관과 오늘날 외교의 장인 주미대한민국 공사관이 공존하는데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외교 공관은 미한 외교 역사를 보여주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람객의 소감입니다.
제 당시에 사실 서양이라는 문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좀 더 반발이 심하고 의구심이 더 심했을 텐데 이분들이 가서 직접 배워옴으로써 그래도 조금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진들도 그렇고 제가 몰랐던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특히 저 순종 이 사진을 처음 봐서 저건 진짜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새로운 걸 도전하려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어떻게든 지금 살아가는데 새로운 걸 도전을 하고 성취를 이루어서 제 앞날도 좀 화창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어쨌든 지나간 과거의 모습이긴 하지만 현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된 과학 기술들을 사용해서 마치 제가 과거로 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현장에 서서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전시 참 좋은 것 같아요.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이제 청소년들, 이제 어린 학생들이 먼저 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각오하세요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that our company is closing down?
Yeah, I heard that. Our company is in bad shape. Better brace yourself.
제가 존에게 우리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Did you hear that our company is closing down?
존은 회사가 안 좋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Our company is in bad shape.
재정 상태가 안 좋을 때 in bad shape라는 표현하는데요. 오늘 대화에서는 회사 재정 상태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Our company is in bad shape.
건강이 안 좋다고 할 때도 in bad shape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in bad shape today.
나는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쟈니, 이 회사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Better brace yourself.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Brace yourself.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Brace yourself. Prepare yourself.
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Brace yourself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David the other day.
Me too. I bumped into him at the bus station. I feel uncomfortable around him.
제가 얼마 전 데이빗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I saw David the other day.
존도 버스 정류장에서 데이빗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Bump into someone.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말이죠.
I bumped into David.
데이빗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I feel uncomfortable around him.
나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Uncomfortable, 마음이 불편하다. 이번에는 어색하다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You didn't say anything to David on the way here.
I know, I have nothing to say.
It was awkward. We were in the car for over an hour and nobody talked.
제가 존과 데이빗 이렇게 셋이서 한 시간 이상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You didn't say anything to David on the way here.
당신은 데이빗과 여기 오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존은 어색하다고 말했죠.
It was awkward.
감정이 불편하고 어색하다.
It's awkwar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으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각오하세요.
Brace yourself.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hear that our company is closing down?
Yeah, I heard that. Our company is in bad shape. Better brace yourself.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Brace yourself.
마음이 불편합니다.
I feel uncomfortable.
어색합니다.
It's awkward.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